옛날 그리스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쪽 눈을 다쳤어요. 한쪽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꾸눈이라고 하죠. 그 장군은 유명한 분인데 죽기 전에 내 초상화를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명한 화가들을 불러서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상화들이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어떤 화가는 애꾸눈을 그대로 사실대로 그렸습니다. 보기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또 어떤 그 화가는 장군의 마음을 고려해서 마치 양쪽 눈이 다 있는 것처럼 한쪽 눈을 정상적으로, 그래서 양쪽을 승한 눈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쪽 눈이 없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주 이름도 없는 젊은 화가 한 분이 와서 장군님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장군은 미심쩍었지만은 그러나 화가에게 맡겨봤는데요, 그 이름이 없는 젊은 화가가 그린 그 초상화를 보면서 장군이 매우 흡족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어떻게 그렸을까요? 성한 눈이 있는 보이는 쪽으로 약간 틀어서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의 훌륭한 모습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한쪽 눈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잘 그렸어요. 그래서 장군이 참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보수도 넉넉히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병에 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중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 이 병만 고쳐주신다면 제가 집이라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분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집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는데요,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궁리를 하다가 이분이 집을 판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뭐라고 내는고 하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대지 8천 스퀘어핏에다가 금평이 2천 스퀘어핏, 이 좋은 집인데 단돈 500불에 팝니다. 단 마당에 한쪽 코너에 있는 은행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래 큰 나무는 아니지만은 이 나무를 꼭 사야 됩니다. 이 은행나무는 60만 불입니다 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보고 바로 집이 팔렸어요. 그래서 부자는 자기가 약속한 대로 집 판 값 얼마? 500달러를 바치고 나머지 은행나무를 판 60만 불은 자신이 챙겼다라고 합니다. 자,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젊은 화가가 또 이 부자가 뭐를 사용했을까요?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해서 젊은 화가는 장군에게 참 기쁨을 줬고 자기 자신도 흡족을 했고, 또 부자는 어떻습니까? 지혜를 발휘해서 재산을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공통 부모는 지혜라고 하는데 그 지혜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화가는 자기 자신도 그리고 상대방도 만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그렇지만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지혜를 사용해서 자신의 양심을 팔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러나 자기 자신의 욕심만, 이기심만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젊은 화가의 지혜나 이 부자의 지혜, 우리말로는 지혜라고 말을 하지요. 그렇지만은 이 지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은 이 화가의 지혜는 바른 지혜죠. 그러나 부자의 지혜는 그걸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할까요? 꾀를 부렸다, 혹은 잔머리를 굴렸다, 나쁜 지혜다, 혹은 술책이다, 악한 지혜다, 겉모술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그 화가의 지혜와 비슷한 지혜는 바로 무슨 지혜냐?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늘의 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와 같은 지혜는 15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땅의 지혜 혹은 세상의 지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는 좋은 것이지만은 세상의 지혜는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부에게 편지가 하나 왔는데요. 주소도 없어요. 누가 보낸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뜯어봤자니 아무런 메모도 없는데 선물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공연, 브로드웨이 공연 입장권 두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어째 뭐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가 보냈을까? 아무리 궁리를 해도 보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버리자니 아깝고 비싼 건데, 그래서 이 부부가 둘이 가서 공연을 몇 시간을 잘 보고 그리고 재미나게 밥도 먹고 집에 들어왔어요. 아, 집에 와서 봤더니요,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놓고 갔어요. 그런데 침대에 봤더니 침대 위에 메모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거 하니까 누가 보낸 건지 이제 알겠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공연 입장권 누가 보냈는지 이제 알겠니? 라고 써놨다는 것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도둑이 쓴 거예요. 그 도둑도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도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가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나쁜 지혜를 발휘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올바른 지혜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땅의 지혜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느냐, 어떤 모습이냐, 첫째는 세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쁜 지혜는 그 도둑하는 사람이나 혹은 뭐 나쁜 사람들의 그 부자와 같은 그런 지혜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떠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쁜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를 말씀을 하는데 이 세상의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결국은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참 지혜로우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천국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소련의 우주인 가가린이라고 한 분 있잖아요. 우주여행을 하고 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우주 곳곳을 다녀봤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더라,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 과학자로서 달나라를 가도, 우주를 갔다 와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으로는 못할 짓이 없다.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에 못할 짓이 없다는 거예요. 못할 행동 없고 못할 말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런 지혜는 좋은 지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의 지혜는 두 번째로 정욕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욕적이고 또 악하고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7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러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네 마음에 이러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 이 세상에 내가 최고다, 교만한 거죠. 결과적으로 무엇을 받게 됩니까? 재앙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겔 28장 5절에 내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도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가졌지만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졌지만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교만하면 그건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몰라보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이웃도 몰라보고 교만한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혜의 특성이 또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유혹을 하기를 이거 선악과만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이와 같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땅의 지혜를 가지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 16절에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 세상의 지혜를 발휘하게 되면은 거기에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요란함과 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지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를 못하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그런 좋은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할 때에 좋은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여기 나온 대로 시기와 다툼과 이 세상 지혜의 결과는 좋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한국에서 글을 썼는데요. 그 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스님이 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한 아주머니가 타더니만은 이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면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이 지하철까지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참 믿음이 좋은 분인가 보다 그랬는데요. 이 아주머니가 그냥 뭐 전도만 하고 지나가면 좋은데 스님 앞에 가더니만은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 말이지 그 절에 다니면 지옥 간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점잖은 분이라 웃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역에서 스님이 내리시면서 그 아주머니에게 한 말씀을 하시고 내렸대요. 그 아줌마 참 말이 많구만 그러고 내렸답니다. 제가 좋은 말로 아줌마라고 그랬지 원래 스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이 아니었어요. 예, 그녀에다가 뭐 받침 하나도 붙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교회를 봉사하는 거 특히 지하철에 가서 전도하는 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열심은 참 좋지만은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스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당신 그러면 지옥 간다고 물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옳은 이야기지만은 거기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뭐가 필요할까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궤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요 자기 궤율에 스스로 그냥 그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 보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의인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 돼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혜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 있다고 해서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요. 이 하늘의 지혜는 그럼 어떤 것입니까? 17절에서 말씀을 해요. 17절을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 지혜는요, 그 특징이 여덟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성결하고 성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지 않은 것을 말하죠. 진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결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무슨 뭐 조작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결합니다. 두 번째로 화평을 유지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하늘의 지혜를 받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분노를 자극해서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평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화평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화평을 깨느냐, 이것을 보면은 그 지혜가 하늘에서 온 지혜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땅의 지혜냐를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관용한다 그랬어요. 이 하늘의 지혜는요, 용서를 베푸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죠. 사려 깊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거죠. 넓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관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냐 세상의 지혜냐를 우리가 분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순하고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양순이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제안을 수용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결정이나 제안을 비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진 미련한 사람은요, 항상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내가 바르게 한다 할지라도, 바른 사고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도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의견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면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르면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은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다 실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도와주는 마음이 필요하고, 혹시 이웃이 넘어졌다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요, 행동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way of life,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 the pattern of life, 인간의 그 사고 방식, 삶의 패턴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은 뭔가 변화가 돼야죠. 술 없으면 못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술을 끊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매일 줄 담배를 피던 사람도 예수 믿고 나면은 담배를 끊을 수도 있어야 되죠. 어느 분이 남편이 하도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마침 신문에 보니까 좋은 내용이 나왔어요. 남편에게, 여보, 담배가 몸에 이렇게 해롭다고 하네? 신문에 크게 났네? 라고 했더니요, 남편이 그래? 그러면 그걸 크게 써붙여야지. 그래서 이 아내가 아이고 드디어 남편이 담배를 끊는가 보다, 너무너무 좋아서 담배 끊는다고 크게 쓴다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내일부터 그 신문 끊는다고 써. 내일부터 그 신문 안 본다고 중단한다고 크게 써붙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은 골칫덩어리죠. 여러분,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존재는 애물덩어리인데요,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가 되고,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가 되고, 혼자 밖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가 되고, 마주 앉아서 쳐다보면 왼수 덩어리라고.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뭔가 좀 변화가 돼야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벽되지 않는다 그래서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이 편벽이라는 말은 편견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한 가지를 보고 외모를 보고 구별하거나 차별대우하는 거, 이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편견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어야 된다. 위선적인 행동이 없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다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하늘의 지혜를 받게 되면은 솔직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게 되면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1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화평을 심었더니 거기에 의로라고 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지혜를 받게 되면은 의의 열매를 거두는데 성결을 심어서 성결의 열매를 맺게 되고, 관용을 심어서 관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양순을 심어서 양순의 열매를 맺습니다. 긍휼을 심어서 긍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공평을 심어서 공평의 열매를 거두고, 진실을 심어서 진실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와 같이 삶이 좋은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언 2장 10절에 보니까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게 즐겁게 될 것이요. 이 지혜를 얻게 되니까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더라. 잠언 3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고 나니까 복이 있는데 그건 세상의 물질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귀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장수와 부귀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1천 번지를 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왕으로 세워주었으니 지혜를 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지혜만 딱 주고 그냥 입 싹 닦아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부귀와 명예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이와 같이 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신령한 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네라. 명철과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방법 첫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갖 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를 구하면 주셔요? 지혜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 문맥 속에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그런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튼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면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학박사가 되고 뭐 지식은 많아도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대학마다 졸업식 할 때마다 보면은 뭐 박사님들이 수두룩 나와요. 해마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점점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지혜 갖고는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죄수가 보니까 그 사람이 일자무식이야. 글씨를 몰라요. 글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을 모르니까 무식해서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 간수가 그 죄수를 붙잡고 말을 글을 가르쳐요. 그래서 오랫동안 글을 잘 가르쳐서 이제 이 사람이 글을 잘 읽게 됐어요. 쓰기도 하고 읽을 줄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형을 마치게 돼서 나가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글을 가르쳐 주셔서 신문도 읽을 수 있고 글도 읽을 수 있고 또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나가서는 참 착실하게 잘 살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죄수가 또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 죄수가 깜짝 놀라서 또 왜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이번에 문서 위조죄로 걸려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글을 몰랐으면 문서 위조는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습득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